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밖에 눈이 많이 왔죠. 우리 강원도 강릉은 이 지나가는 눈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눈이 이 정도 오니까 원래 1월 달에는 눈이 잘 안 오다가 수양이 마치면 그 눈이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뭐 이제 왔다 하면 뭐 한 4, 50cm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강릉 눈은 순해가지고요. 금방 녹아요. 이래 왔다가 내일 여러분 갈 때쯤 돼보세요. 싹 녹을 거예요. 좋죠? 네,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서 눈 구경도 하시고 그러라고 아마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방눈을 이렇게 쏟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말씀 사무엘상 1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열리는 여호와의 전분서를 쭉여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0절까지 길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신앙이 그 목사님께서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신앙은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을 참 복되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자주자주 해봅니다. 근데 신앙을 하시면서 괴로움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답답함에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그 안에 평안이 없거나 그 안에 자유가 없거나 그 안에 감사가 없거나 기쁨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아닌 또 다른 길을 갈 때 이렇게 좀 무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형제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하 1층, 1층 계단 밑에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그 우리 자매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래 보니까 애가 거기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어머니가 그걸 알고 그 어머니를 저한테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사택으로 먼저 왔더라고요. 보니까 머리에 완전히 얼은 손주먹만한 혹이 막 다 이래 있고 한눈에 봐도 얘가 계단에서 떨어졌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계단 지하 1층 바닥은 완전히 콘크리트잖아요. 그래 이제 보니까 거기에서 원래 얘가 생활하는 곳은 지하 1층이 아니라 1층이라 말입니다. 그럼 얘가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그래 일단 기도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급히 이제 갔어요. 근데 보내놓고 제 마음이 답답한 거죠. 예? 보내놓고 보니까 참 무사해야 할 텐데 괜찮아야 할 텐데. 그래 이제 아산병원에서 뇌를 이렇게 CGT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 이 뒤에 이거 해골이죠. 이 뼈가 머리 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진 거예요. 그 CT상에도 막 팍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무사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사하다고. 그래 막 제 마음도 막 순간 막 딱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얘 왜가 하필이면 왜 이렇게 다쳤나? 그래 제가 이제 순간 답답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마침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어갈 때인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냐면은 몸을 죽이는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절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 이 세 개의 소절을 이 세 개 절을 이어서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을 죽이는 세상 사람들, 몸에게 해로움을 주거나 몸에게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거울처럼 비추어 본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참새 두 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순간 너무 차분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겠나. 이건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해.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아이는 자는지라 이렇게 이제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 부모가 이제 다 형제 자매인데 먼저 이런 부분에 내 마음에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아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거라고. 그러고 와서 이제 이 계단을 살펴보니까 우리 계단이 처음 만들 때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난간대를 굉장히 사이를 띄워가지고 엉성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쑥쑥 빠져나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소위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했지만 이쪽 저쪽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은 평철을 하나씩 두 줄을 더 아래로 대줘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밑에 이쪽은 이제 굵은 파이프를 덧대가지고 이래가지고 지하 1층부터 여기까지 재공사를 그날 바로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여기보다는 서울이 안전하잖아요. 서울이 또 크고 병원이 크니까. 그래 내심 저도 이제 여기서 뭐 안 돼요, 엄마. 서울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한 3일이 지난 뒤에 이렇게 아이가 아주 멀쩡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보니까 그 부모도 사실 다 그렇지만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보다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소유로 살기에 이제 급급한 그런 삶을 본인도 모르게 살고 있는. 그래 하나님 이번에 그런 일들을 딱 들추어내시면서 교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 부모도 사실 우리가 우리 한계 안에서 뭐 이러쿵저러쿵이지 우리 한계 딱 넘어가 버리면 이러쿵저러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계 안에서야 뭐 이리저리 뭐 이야기도 많이 뭐 분분하겠지만 한계 딱 넘어가는 거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그것처럼 안전한 게 없고 그것처럼 기쁨이 없고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1월 2일 날 강릉 소방서에 소방서 시무식을 했어요. 강릉에 있는 모든 구조대, 모든 소방대원들이 다 정복을 갈아입고 이제 소방서장님이야 다 새해 이제 시무식을 하는데 이 사실 소방관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고 어려운 일에 투입돼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지만 그 소방관들의 마음의 병은 또 누가 고쳐줘야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건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 소방관들 보면 막 불에 타다만 시신, 그리고 막 교통사고 나서 막 온몸이 부서져버린 그걸 보면 막 그 후유증이 며칠간 간대요. 우리 교회 형제님도 소방관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분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아 그래 그 말 안에 좀 이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소방대원으로 잘 근무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그래서 새해 시무시이고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가 마인드 강연을 좀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소방서장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누구를 모셔다가 한번 한 시간 강의를 하게 할까. 이 강릉에서라도 조명한 사람을 찾아보다가 어떻게 가장 저명한 사람을 찾았는데 저를 딱 찾은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무식 때 와서 한 시간 마인드 강연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하, 이런 거 좀 미뤘다가 4차 때 우리 박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모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고 4차 때를 자꾸 거듭 이렇게 그 일정 조정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무식 때 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우리 마인드 강연에 우리 박양수 목사님 또 몇몇 사역자 전화를 해서 막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갑자기 참 저명한 인사가 돼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언을 좀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방서 그 강당이 꽤 크더라고요. 거기를 탁 이제 안내를 딱 받아가지고 소방서장님이 소방서장실에서 또 차도 한 잔 대접해 주셔가지고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그분이 안내해줘서 제가 뒤에 딱 따라서 이제 그 마인드 강연장을 내려가는데 소방관들이 막 정복 딱 입고 계급장 붙여갖고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내가 막 귀가 팍 죽는 거예요. 그래, 뭐, 앞에 와서 딱 앉았는데, 보니까 막 그 과장급, 계장급들은 여기가 무궁화 몇 개씩 달고 이제 턱, 후덕 벗어진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데, 야, 이거 내가 거기서 뭘 말을 할까 싶은 것이, 진짜, 쫄리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야 뭐 목사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분들 앞에서는 또 편안해지지 않잖아요. 한 시간 마인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소방관들의 마음의 병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참 잘 듣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이야기를 쭉 해나갔어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마포대교인가 서울 한강 마포대교에 거기 어디 보면 글귀가 하나 딱 써 있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써 있대요. 그거 아십니까? 뭐 가보셨어야 알지. 그래서 해상 구조 요원들이 하도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런 글귀라도 써놔면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 써놨다 하더라고. 저쪽 부산의 용두바위 거기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글귀가 써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내려 갔다가 자식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도 딱 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안 되겠다. 다시 떼내렸다 가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으면 병을 고쳐야지 순간을 모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조한 그 구조대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조해도 고맙다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왜 나를 놔둬, 내 나를 그냥, 나 왜 건져내, 왜 나를 살려내냐 하면 막 욕을 한대. 결국은 또 가 자살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 마음의 병이 치료가 돼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왜 에덴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마음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삶 자체가 에덴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당과 하와가 능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막 잘 다스리고 잘 막 이렇게 정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인간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힘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강하게 했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그렇게만 돼봐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에덴이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쉼이 있고 얼마나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그거를 정복하고 그거를 다스릴 만한 마음의 힘이 없고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SBS에서 방영한 학교의 눈물이라는 총 스페셜 3부작인데 1부를 방영을 했고 2부, 3부는 아직 안 했어요. 그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 그 시간에 못 보니까 시간 있을 때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어느 중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 바로 자기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을 한 어머니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그 스페셜 게스트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중학생의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고 그 중학생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날도 막 이렇게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오늘 당신의 아들이 이제 학교를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막 외출을 나와가지고 급히 자기 아파트로 간 거예요. 자기 아파트로 가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 잔디 여기 심어진 거기에 누가 하나가 엎드려져 있더라는 거죠. 아차 싶어가지고 저거 혹시 내 아들 아닌가 싶어가지고 거기를 얼른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 근데 이런데 만져보니까 막 따뜻하더라요. 죽은 것 같지는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예? 그래가지고 안 세우니까 외상도 하나도 없는데 코에서 피만 쭉 흘러내리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벌써. 그래 보니까 자기 아파트의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걸 보게 되고 그래 그 아이가 유서를 탁 써놓고 사는데 이제는 내가 친구들에게서 해방을 받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건 조금 슬프다. 그러면서 이제 유서를 A4용지로 몇 장을 써서 놓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막 경찰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그 가해자 학생들 다 조사를 했는데 613번을 갈취를 하고 1,400만 원 돈을 뺏어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모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었고 애가 학교를 안 가면 애들이 거기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따고 들어와가지고 다리미 줄로 막 아이 목을 막 그걸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과자 부스리기 떨어 그거 헬트락 하고 막 그렇게 막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이들이 새 옷을 사면 뒤에다가 막 본드 그 강력 본드 있어 순간 접착제 그 뜨겁잖아 그걸 뿌려가지고 막 옷을 다 녹여버리기를 하고 막 그렇게 막 고통을 준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그걸 막 이렇게 듣는데 막 내가 속에서 막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 아,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막 그냥 막, 진짜 막, 다 가가지고 막, 다 그냥 막, 다 이래버리고, 어? 다 그냥 이래버리고 막, 나도 막 팍 이래버릴까, 막. 이런 생각. 아이, 내 아들 아닌데도 막 내가 보는데 막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죽은 아이의 형이 막 벽을 쳐가지고, 성질로 쳐가지고, 손이 막 다 여기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도 그 일로 인해가지고 마음에 충격이 돼가지고 직장을, 그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도 충격이 돼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둘 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막 TV에 방영을 다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그 죽은 그 아이가 고통했을 그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옆에서 있는 내가 듣는 나도 막 그런데 아, 나도 막 그 엄마 우는데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막 보면서 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 학교 다 우리 링크로 와야 되겠다 막 이 생각 바뀌었는 거예요. 우리 강릉 리컨 내년에 좀 많이 뽑아가지고, 우리 강릉 리컨 너무 좋잖아. 강릉 리컨만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참 학교 좋잖아요. 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가끔 그런 요만큼에도 비치게 되면 막 바로 해결해버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마음을 닫게 되고. 그래, 그 학생들이 막 그 검사 앞에 이제 판결을 받는데, 무릎을 꿇고 판사님 잘못했어요.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막 빌더라고요. 다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너희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 나도 마음 안 바꿀 거야. 너희들은 당해야 돼. 하면서 막 그 아이 막 속이 후련하더라고 그 판사 보니까. 에? 맞아 저거 용서하면 안 돼.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좀씩 좀 평안한 것 같아도 말입니다. 그 길은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뭔가 마음에 고통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자유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필경 여러분들도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들을 발견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어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작년에는 멕시코 월드캠프를 갔어요. 북중미 월드캠프를 갔다 왔는데 멕시코 시티라는 그 도시는 해발 2,000m가 돼요. 해발 2,000m니까 조금 계단을 좀 빨리 올라간다 싶으면 금방 숨이 차고 그래요. 근데 그 멕시코 시티, 멕시코를 스페인에서 처음 점령을 할 때, 스페인에서 점령을 할 때, 코르테르 장군이라는 어떤 한 장군이 이제 해상으로 이제 군함을 이제 끌고 이제 온 겁니다. 11척을 끌고 왔다 하더라고요. 11척. 그래서 그 군함이 오랜 항해를 거쳐가지고 베라크루즈라는 항구가 있어요. 자동차도 베라크루즈라는 자동차 이름 있죠. 네,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탁 그 해상에다 정박을 했습니다. 그래 그 보니까 그 장군과 함께했던 병사들은 숫자가 한 700명 정도가 딱 됐었는데, 자, 이 인원으로 이 멕시코라는 이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건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고지대에서 적응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너무 오랫동안 항해를 해와가지고 병사들이 다 지치고 다 고향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기가 막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지겠다는 그 생각이 이 장군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 부대의 장군이 되려면 그런 생각 정도는 막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밀어붙이게 전쟁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병사들의 심리를 보니까 다 그렇게 그 마음이 다 위축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해상에 정박되어 있는 11척의 배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저것을 바로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가지고 막 새벽 늦게 불이 다 불타는 것을 그 병사들이 다 보면서, 야, 저 배 내가 타고 전쟁이 끝나면 저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할 텐데 저게 왜 불타지? 그리고 병사들 마음속에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 싸우다가 뭔가 불리하면 도망을 치려는 마음도 병사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으로 그 11척의 배가 모조리 불타는 것을 보면서 병사들이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고향에 돌아가는 거나 내가 자식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이 장군이 크게 승리를 해가지고 진짜 별 희생 없이 그 멕시코를 점령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의 세계인데 처음에 가진 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 똑같은 숫자, 똑같은 시간, 예?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이 자기가 돌아갈 배가 다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어서 그 전쟁을 크게 이겼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딱 그런 마음으로 애매한 마음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삶에 적용을 할 때도 우리 마음이 그런 애매한 마음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국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승용차를 운전한 어떤 사람이 이제 술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통사고를 탁 내고 도망을 탁 친 거예요. 그것도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도망치면 되겠다 싶은지 그래가지고 막 마주오는 중앙선 넘어 팍 달리다가 마주오는 택시하고 막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탄 사람들 4명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사람 중에 3사람이 수학 선생님이었다 하더라고. 연말에 수학 선생님들끼리 모임을 하고 돌아오다 택시를 타고 오다가 그 마주오는 승용차하고 막 정면 충돌을 해서 거기서 막 탁 죽어버린 거예요. 한 차가 중앙선만 안 넘었었더라도 사고 안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초보 운전을 할 때는 신호등도 잘 지킵니다. 맞아, 좀 내가 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신호등도 잘 지키고 그리고 막 정속 주행하고 막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예? 교통법규 잘 지키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본의 아니게 와요. 나는 진짜 잘 지킬 거야. 신호등도 잘 지킬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심리가 나는 신호등 잘 지키는데 다른 차가 신호위 봐도 픽픽 가면 운전하다 말고 괜히 이제 열받잖아요. 신호등을 잘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신호를 나도 한번 딱 위반을 해보는 거예요. 딱 위반해서 가보는. 그러면 잘 지킨 사람 저 뒤에 있고 나는 저 앞에 손살까지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러 이렇게 가는 과정에 신호를 한두 번 위반을 해서 볼일을 보고 오면 뭔가 능률이 올라가고 기분이 삼삼하고. 근데 괜히 신호등 지켜가지고 밀리는데 끼어들었다 괜히 한번 막 괜히 신호등 지켰네 하고 막 이렇게 막 후회가 막 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신호등을 위반하는 것이 이제 막 그 마음에 이렇게 조금 내게 이익이 되고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신호등 위반도 습관적으로 막 하게 돼요. 이제는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신호 위반을 하는 게 아니라 바쁜 거 하나도 없어도 신호 위반해서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어떤 또 다른 마음에 의해서 이게 이 마음이 떠밀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이 마음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신호 위반 한 번 해도 좋고 두 번 해도 좋고 신호 위반 세 번 하면 더 좋고 이렇게 이제 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또 다른 마음이 이 신호를 위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 이렇게 밀어내고 쳐내는 힘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호 위반 한번 딱 했을 때 교통사고 탁 나고 또 이렇게 횡단보도를 쓰지 않고 그냥 확 지나갔을 때 또 교통사고 탁 나고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신호 위반 안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위반하고 두 번 위반, 세 번 위반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떤 힘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힘이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은 섭리요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 같은 거 이렇게 건설할 때 보면은 이 고속도로 너무 우리 잘 놓잖아요. 옛날에는 산이 이렇게 생기면 생긴 대로 이렇게 구불텅하게 가고 계곡이성기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이제 천을 만나고 강을 만나면 다리 놓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안 나요. 설계사가 설계를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데를 딱 써가지고 도로를 가장 반듯하게 그래가지고 도로를 쫙 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산과 계곡이 막 뚜렷하게 있잖아요. 그래 이제 설계 도면에 도로가 설계가 딱 나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산을 만나면 터널을 만들어 뚫어버리고 계곡을 만나면 다리발을 세워가지고 탁 받쳐 올려버리고 강에만 다리발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계곡에도 다리발 세워가지고 막 그대로 가잖아요. 설계 도면이 설계자가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막 여기는 계곡인데 여기는 산인데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땅의 모양이 어떠느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설계 도면이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원도의 산이 이래 많아도 시속 100km, 130km, 150km 달릴 수 있는 도로로 쫙 냈잖아요. 여기 동해서부터 양양까지 이 도로는요 차도 별로 없고 어떤 차는 막 새벽에 200km 이상 달려요. 네? 그렇게 도로가 좋다 이 말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안 달리지만 여러분 그 도면에 나와져 있는 그것이 도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은 진리라서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나는 못하는데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어떠느냐 그래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하나님 이제 일을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는 그 길 말고 또 다른 부분을 자꾸 챙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안전해 보이고 이것이 뭔가 쓸모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작은 농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주인을 찾아보니까 그 농장이 막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래 둘러보니까 농장에 뭐 가축도 없고 젖소만 한 마리 덜렁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막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젖소에서 나오는 젖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거로 간신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 가난한 농장이었어요. 스승과 제자가 그걸 이렇게 보고 이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다가 스승이 제자를 부르면서 너 이리 와봐라. 너 지금 빨리 가서 저 젖소를 끌고 오느라. 제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왜요? 끌고 오라, 끌고 와. 젖소를 주인 몰래 끌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오니까 이 젖소를 저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이 젖소를 떨어뜨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님 이거는 이 젖소 한 마리는 이 가난한 농장들의 농장 그 농부들의 그 젖줄과 같은 거고 생명줄 같은 건데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잔소리가 많네. 가서 이 젖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자가 스승이 시키니까 젖소를 낭떠러지에 밀고 가서 끌고 가서 팍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자. 그래 뭐 제자는 양심에 마음에 막 가책이 되는 거죠. 이 젖소 한 마리가 이 집안 사람들의 생계의 수단이고 이 젖소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참 사는 가난한 농민들인데 이거 이 젖소를 우리가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이 제자의 마음에 그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뒤에 이 제자가 또 그 스승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린 거예요. 야, 3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어디 이사는 안 갔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딱 들리니까 전에 있었던 3년 전에 어떤 가난한 모습은 어디였나 없고 나무에는 옥수수가 나무를 심어줬던 산은 다 개간이 돼서 옥수수가 심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은 새로 증축을 해서 더 좋은 집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이 그 주위 사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전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3년 전에 어디를 갔다가 오니까 젖소가 낭떠러 떨어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고 답답했는데 이제 우리가 젖소가 죽었으니까 또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산에는 나무를 베내고 거기에 곡식을 심고 막 그래가지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아보니까 전에보다도 훨씬 잘 사는 예? 그런 우리 가족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승은 그 집에 젖소 한 마리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묶여있는 그 젖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묶여있는 그거를 딱 스승 끊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젖소가 딱 죽고 나니까 길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죠. 네? 살 수 있는 길, 또 다른 길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젖소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젖을 이렇게 짜서 그것으로 사는 재미가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에 세우기 전에 이 젖소를 좀 무너뜨려야 하고 이 젖소를 좀 죽여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젖소 같은 제 수단과 제 방법을 이렇게 믿고 살던 그 삶을 보면 사실 너무 그 어둡고 칙칙하고 그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신년사 말씀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보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약하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질 수도 있었는데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진리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수양회를 끝나고 수양회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고 내가 이제 진짜 2012년도 막 싹 지나가 버렸는데 2013년도 싹 지나갈 건데 내가 올해는 내가 작년처럼 안 살 거야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충만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브라함은 약하여지지 아니한데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금방 좋다가도. 그거 왜 그럴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질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다면 오히려 자기 몸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몸도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댈 만한 어떤 젖소와 같은 그런 기댈 만한 그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대본이 이스마엘밖에 없고 기대본이 엘리에셀밖에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정확하게 그 마음이 굵게 아주 굵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선이 하나가 지워진 겁니다. 그 마음이 내가 나를 믿고 기대했던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돼.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음의 선이 굵게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앞에서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그 마음을 딱 옮겨놓으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도 주저함이 없고 그리고 막 칼을 들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막 번제 위에 올려놓고 막 그런 일들이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이렇게 굵게 선이 한번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어떤 선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우리 마음의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소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 이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넘어가고 하더라고요. 자기 한계 안에 둔 문제들에 대하여 그러면서 수단으로 좀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 거야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두 마음.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랬어요. 자 싸움을 잘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싸움을 잘하는 자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는 자기 마음이겠죠. 다시 말해서 싸움에 나아갈 자가 갖춰져야 할 마음과 싸움을 나아가는 자가 가지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도망을 쳐야지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 탁 잠재되어 있으면 싸울 마음까지도 다 무너져버리고 이 마음으로 다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스페인 군함을 불태웠던 그 장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병사들 마음 속에 한쪽 마음을 지우고 없애는 일을 이 분함을 태우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도 딱 그런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굵직한 선이 지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두 마음을 품어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 점점점 약해져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으로 우리는 다시 흘러 들어가 버리고 말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번은 대덕에서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네들이 악한 것은 부족함도 아니고 모자름도 아니고 약함도 아니다. 내 마음에서 좀 화가 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없고 부족하면 왜 능히 주시고 후히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지 않는 그 마음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시리라. 예, 이런 데는 좀 밑줄 한번 이렇게 쳐놔도 좋아요. 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좀 마음도 약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없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의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뭐예요?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네?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과 오르바가 나오는데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똑같이 모압 여인이고 똑같이 엘리멜렉 집안의 시집오는 여인이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다 똑같이 당했어요. 룻도 당하고 오르바도 당하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다 죽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룻은 나로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라. 룻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요.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모압 여인이고 똑같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이 오르바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여자란 거예요. 그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은 당했을지 몰라도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오르바는.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똑같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마음이 있고 베들레헴을 못 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베들레헴까지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봤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라는 남편 안에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랬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많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부자하더라.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도 자기 한계 안에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마치 한나가 이렇게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자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한나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냐? 자기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고요. 8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여러분, 이 엘가나가 지금 이 성타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 앞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한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면 마치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 딱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한 옆에 어떤 마음들이 나를 막 끌어당기냐면 이런 엘가나의 따뜻한 위로처럼 인간적인 어떤 그 위로가 나를 자꾸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한나가 분인나가 격동하게 해서 막 마음이 막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태치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면 그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이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여기 보니까 막 그 얘기를 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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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따뜻한 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네? 인간적인 가정의 가정적인 어떤 풍요로움, 남편의 어떤 따뜻함, 그리고 아내의 어떤 따스한 말 한마디, 그리고 막 내가 막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는 막 딱딱해 보이지만 내가 이쪽으로 막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은 너무 따뜻해 보이고 포근해 보이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안전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이 엘간의 따뜻한 위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지금 한나는 이런 엘간의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의 말씀 한마디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런 엘가나의 어떤 따뜻한 위로보다도 이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 길은 전혀 뭐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도 이 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계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 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많은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라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잉태치 못하게 하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해서 얻는 그런 세계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함이로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길은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예? 엘가나의 그 위로가 얼마나 따뜻하게 그 마음에 가슴이 옵니까? 남편, 이 아내는 남편의 그 따뜻한 위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위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위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속으로 그거로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가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이제 말씀을 읽고 가는 길은 딱딱해 보이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금방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이런 따뜻한 위로, 따뜻한 어떤 그런 말 한마디 이런 속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결국은 이 길은 사무엘을 얻을 수 없는 길이에요. 뭐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따뜻하게 살면 되지. 서로 인간적으로 뭐 위로하고 이래 살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택해 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찾은 길에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자, 여기 보면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산 이편에 머물러 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산 저편에 머물러 있어요.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길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형편으로 보면 어려움이 왔고 도망자의 신세고 고향을 떠나서 전전 이리저리 유리하고 배회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은 마지막에 엔게디 요새까지 가더라고.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그랬고요.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뭔가 이렇게 좀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안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결국 사무엘상 30장에서 사울과 함께 다 죽더라는 것이죠. 뭔가 되어가는 것 같고 뭔가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산 이편과 산 저편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엔게디 요새를 가봤어요. 엔게디 요새.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 잘 안 간다 하더라는데 우리는 거기 딱 한번 가봐야 된다 하면 거기 갔어요. 진짜 엔게디 요새 다윗이 다윗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던 곳.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땅들은요 대부분이 황무지예요. 산은 산이지만 풀 한 폭이 없는 산이 너무 많고 돌만 있어요. 흙도요 흙도 완전히 무슨 본드칠 코팅해 놓은 것처럼 흙도 탁탁 해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막 그날 우리도 막 가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7년 만에 비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막 침수가 되고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 줄 우리 버스가 갔다 온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만큼 그렇게 금방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만 그렇게 막 도로를 막 잠시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엔게디 황무지도요 바깥에서 보면 그냥 막 붉은 황 그냥 그 흙덩어리에다가 막 바위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산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 같은 곳으로 버스를 타고 싹 돌아가서 딱 주차하면 그거 딱 내리게 되면 거기서 또 완전히 새로운 경치가 딱 보여요. 거기 보면 막 폭포수가 예 흐르고 그 사막가 황무지가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그걸 따라가지고 막 계곡처럼 막 흐르는 계곡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그 올갱이 있잖아요. 그 올갱이도 있고 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이제 우리 갔는데 밖에서는 막 아무 막 그런 상상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물이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아니하고 땅에서 솟아나와서 이제 위에서 솟아나와가지고 폭포가 돼서 땅으로 밑으로 흐르고 그것이 이제 계곡처럼 흘러내려와서 또 끝에 가면은 그것이 땅으로 다 스며 들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완전히 뭐 황무지인데 그 안에만 물이 솟아올라서 흘러내려가서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물의 양도 막 굉장히 많아요. 시원하고 다른 데는 나무 풀 하나도 없는데 거기만 풀과 나무가 막 속히 자라고 그래 우리 막 갔는데 바위 틈에 거하는 사반 아십니까? 예? 그 사반이 우리 왔다고 막 바위 틈에서 싹 나와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찍고 계속 가가지고 1m 앞에까지 가서 바짝 찍었어요. 도망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 도망간다 하는데 그 사반 처음 봤어요. 저는 토끼처럼 생겼는데 귀는 토끼하고 다르고 귀는 쥐처럼 생겼어요. 그래 바위 틈에 거하는 사반.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엔게디 요새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첫 발, 두 발째 이게 내릴 때 보면 황무지 같은 거예요, 황무지. 그런데 가보면 엔게디 요새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물,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한번 가시면 꼭 엔게디 황무지 엔게디 요새를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도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마음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을 무시하고 이쪽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한 마음을 품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우선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사무엘을 얻는 길이고 이쪽 길은 엘가나가 막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길이지만 여기는 사무엘이 없는 길이에요. 인간적인 따뜻함만 있는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따뜻함이나 인간적인 위로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올 한 해 사무엘 같은 그런 많은 열매들을 잉태하며 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